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7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새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의 하심의 그 풍성함을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누리며 또 송아지처럼 주님의 존전에서 또 주님의 풀밭에서 기뻐 뛰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도록 주님께서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소리 없이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사람들이 뭘 만들더라도 굉장히 요란하고 또 부유한 소리가 날 텐데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거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에 참 의구심을 품었고 언젠간 한번 이 주제로 한번 성경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7절 보면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보여주는 가장 놀랍고 정교하고 또 조용하고 또 경건한 태도를 묘사하는 구절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6장 7절에 보니까 소리 없는 건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건축은 솔로몬 성전이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얼마나 구별된 방식으로 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나는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살 초반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고 이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예배당 가서 많이 울기도 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께 많이 회개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도 물론 우리가 지금도 제 성전이 이미 완성됐지만 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제 자신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깨닫고 또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기 전에 다윗왕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그 궤, 말씀의 궤를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다윗 성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 또 헌물을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기브온에 두지 않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겼느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10km가 떨어지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데 아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3만 명 군사가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브온 산당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식 예배에 처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산이 높고 또 산당이 있고 나무숲이 우겨져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산당을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막이 있었고 또 산당이 있었던 곳에서 안정된 곳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형적인 특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한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이제 전쟁을 다 싸움을 다 마친 후에 백향목 궁전에서 쉬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사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2절에 이렇게 보면은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에게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셔서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으시고 권을 주어서 이 다윗성에 그리고 백향목 집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들만한 그 괴는 초라한 휘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안식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내가 주님께 이것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라, 우리가 대부분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뭐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특히 뭐 유명 사람들 아버지한테 집 지어줬다, 네? 땅 사줬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권을 가지고 왕이 돼서 하나님께 집을 한 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거룩한 성전을 지성소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네 마음은 참 잘 품었어. 근데 너는 안 될 것 같아. 왜? 너는 이전에 전사로 싸웠고 그리고 전사 이후에 너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평강의 집, 내가 안식할 이 평강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왜 다윗이 전쟁 치른 거 다 주님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 에돔과 싸울 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외에 사적인 피를 흘렸던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부인이지만은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자기의 정적 요압을 죽게 했잖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왕권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또 자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무엇이냐면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낙점을 하셨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이 평화의 시대에 전쟁도 없고 적도 없는 이 평화의 시대에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예요. 그렇죠? 예. 예루살렘의 살렘의 살렘 뜻이 뭐냐면은 평화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소원이 있다고 해서 요즘 시대도 아버지 뜻대로 잘 따라주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의 생각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왜 저한테 강요를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 소원, 내 소원. 아버지의 뜻, 내 뜻.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역대기 6장 10절에 있어요.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자에 앉고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의 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사신을 두로 왕 히람에게 보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와 굉장히 친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건축할 수 있는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세공, 금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세공할 수 있는 세공업 자리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축 자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목할 수 있고 벌목하고 큰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사람들, 그 나무를 또 잘라서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돌을 세공할 수 있는 사람들, 다듬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인력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아, 그랬더니 히람이 그 사신을 통해서 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예, 배를 통해서, 예, 물을 통해서 다 제목도 보내주고, 예, 사람도 보내주고, 대신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부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무역을 거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니까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것, 즉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끝마친 뒤에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소원, 이 솔로몬 왕의 소원이었어요. 그냥 가정의 그 소원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왕권이 유지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내가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 모리아산 그곳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 다윗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솔로몬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엔 거룩한 처소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양식을 주셨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이 성전을 막 기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에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그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가 기록한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용기와 또 힘을 주셨어요. 역대기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다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미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아들에게 내가 이 소원 갖고 있으니까 너 앞으로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석공들도 또 준비하고요. 네. 성경에 보니까 금으로 만들 것을 금으로, 쇠를, 은을, 노슬,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역대기상 29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상 29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역대기상 29장 2절.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맞죠? 네. 자, 잠깐 이 자매들이 헷갈리겠어요. 자,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곧 금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될 것들을 위하여 은을, 노스로 될 것들을 위하여 노스, 쇠로 될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될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만호와 장식할 보석과 빛나는 보석과 여러 색깔의 보석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어떻게 예비했다? 풍성히 예비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예비했냐면은 조금 이게 아니라 풍성히 진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당부했어요. 내가 이 준비한 거 너가 준비해서 더해서 성전을 정말 건축을 해. 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역대기상 26장 2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왕 다윗도 저축한 것을 내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축한 것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이 나오냐면 오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거 내가 정말 아끼고 정말 짠돌이가 쟀던 거 이거 주님께 내놨어요. 라고 하지 않고 이 저축한 거 이거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히 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언제 시작을 했냐면 이런 걸 다 준비한 후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15월 또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는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이 돌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6,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집은 건축할 때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며칠 전에 에어컨 구멍을 뚫기 위해서 가정집에서 구멍을 하나 둘 다 뚫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리 하나 이만한 거 뚫잖아요. 귀 마개를 하고 해야 구멍이 하나 뚫려요. 그래서 서울에 토요일 날 어느 집을 갔을 강변 쪽에 갔을 때 아들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그 민원 접수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더니 사람들이 진짜 영화에서처럼 일곱, 여덟 사람이 이 집 아래 집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다 쫓아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좀 패기가 넘쳐서 나오래. 난 숨었어. 주인이 있는데 왜 나가? 아버지. 아니 나가면 때리겠더라고.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하나 만들더라도 이 건축인데 구멍 하나 뚫는데 어마어마한 소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돌을 다듬기 위한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돌을 가져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 주변에 갖고 와가지고 돌을 자르고 다듬질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건축할 때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 자르는 채석장 한번 주변에 가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소음이 진짜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요. 예. 건축하기 전에 이 채석장에서 그때는 이런 기계가 없었잖아요. 예. 돌을 자르고 정으로 마름질을 하잖아요. 계속 깔끔하게 매끈하게 될 때까지 석공들이 정말 전문 석공들이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려서 마름질을 합니다. 마름질을 합니다. 마름질해서 정말 매끈하게 갖고 와서 돌을 모퉁이 돌에 딱 올렸더니 삐걱 소리도 않고 쓱 이끄러듯이 탁 시멘트로 붙인 것처럼 착 안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석장의 돌이 성전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치수에 맞게 쪼개지고 깎이고 갈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소리가 났던 이유는 이미 그 채석장에서 많은 소리, 분유함이 있었던 거였어요. 왜 솔로몬 왕이 성전 안에서 이 거친 분유한 소리, 어수선한 소리를 나지 않겠냐면은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성소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평강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이 집에 안식할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보니까 역대기하 3장 8절에 보니까 이 지성소를 만들 때 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3장 8절에 보니까 역대기하 3장 8절 또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으니 그것의 길이는 집의 너비대로 20큐빗이요 너비도 20큐빗이더라 그가 정금 600달란트로 그것을 입혔더라. 솔로몬은 이전에 성막의 크기의 두 배로 다 모든 것을 크기, 높이, 넓이 모든 것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지성소에 예, 바른 금의 양이 나와요. 몇 달란트예요? 정금, 순금 600달란트. 순금으로 해야 여러분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순금 600달란트. 요즘 시가로 얘기하면은 어떤 돈이냐? 5조 2273억의 금이 이 지성소에만 발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지성소 또 이 성전 전체를 봤을 때는 보석 상자예요. 정말 값비싼 돌로 백향목으로 그 돌을 감쌌고요. 그 안에는 예, 그룹도 모든 벽들도 지성도도 황금으로 정금으로 감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고 또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사방벽에 솔로몬 왕은 정금 600달란트를 거기다가 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 성전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이 몇 년 동안 건축됐냐면은 몇 년이었죠? 7년. 네.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을 걸렸어요. 그래 총 2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전 건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사흘.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이 되는 시간들은 몇 년이 걸릴까요? 3일이 걸릴까요? 믿는 즉시. 믿는 즉시 성전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헤롯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내쫓으면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사흘이나 걸린다고? 말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안식처,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가시적으로 다 보였습니다. 물질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장소에 있었어요. 그 안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듬은 돌, 백향목, 금, 은 여러 가지가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 그 안에, 영 안에 성전이 되어주시는 과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보배로운 돌로 그분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돌일 뿐 아니라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뜻 의지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육신으로 정해져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영혼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송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시점에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뜻을 끝까지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산돌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아니라 그냥 죽은 돌처럼 보였어요. 건축자들이 써다 남은 그냥 불필요한 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돌, 즉 인간의 손으로 다듬은 흔적이 없는 죽은 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리빙 스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다 죽은 돌을 정말 값이 싸고 정말 큰 웅장한 그 기둥을 만들 때에 그런 값이 싼 것이 들어왔지만 죽은 돌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의 기초석이 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돌이 되셨느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산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기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거부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방인인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건축자에서 쓰다버린 돌이야. 저게 무슨 보배로운 돌이야, 산돌이야. 아니야. 난 그냥 여기도 돌, 저기도 돌로 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보배로운 돌로 선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가치는 영원하고 어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로운 산돌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성전의 건축재료로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산돌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줄게.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줄게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접집에서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에서 그 집과 연관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산돌이 될 뿐만 아니라 예, 그 집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담대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성도의 그 성전된 상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여전히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완성된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신분적으로 즉각적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주님 앞에 찔림을 받고 많이 고민했던 또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 개인의 몸도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하도록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주시도록 너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는 자신의 몸을 음행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너희 몸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 너희 인생은 너희 거야. 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뜻대로 다 해 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겁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의 종된 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노예시장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닐 거예요.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궤를 옮겼습니다. 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여서 기도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멀리서 봤던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감히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엎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보면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화살처럼 꿰뚫려 죽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처소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운데서 내주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죽지 않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도들의 솔로몬 성전의 목적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의 소원, 다윗 왕의 소원은 뭐냐면은 화려한 금을 발라놓은 이런 성전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이름이 거하실, 주님이 거할, 저 거에서 안식하실 그 곳, 지성소, 그 궤를 거기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무엇을 통해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내 안에 거하실 곳,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근심하지 않고 내 인생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고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성결하지 않는 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안식처.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했고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다 지었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다 투자했지만,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하고 고백했어요. 신약 성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 안에 지금 품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이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놀라우신 이름을, 미쁘신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처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새 성전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도 아니고 민족적인 성전도 아니고 어느 한 장소, 예루살렘, 모리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물, 하나님의 집이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쉐키나 영광이 대신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도들에게 내주하셨지만 그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5장 18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 돌들을 다듬고 이처럼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돌들을 값비싼 돌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값비싼 돌들이었죠. 그런데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 이 돌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대부분 기둥들 만들면 요즘 뭐 이렇게 동그랗게 대부분 만들잖아요. 네모나게. 그래서 성경 사전에 보니까 stone squares라는 이 단어는 성경 여기 역대하 3장 8절 한 절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돌을 네모나게 하는 것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양식 중에서 성막을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죠. 네모나게. 성전의 모양도 그 양식에 따라서 솔로몬 왕이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네모나게 울퉁불퉁하고 거대한 이 돌을 갖다가 거친 돌을 네모나게 다름질했어요. 자르고 정으로 쪼고 그리고 계속하고 아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끈한 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할 때 모든 돌들을 예비하고 성전 건축할 때 그 안에서 조용한 건축이 이루어진 것.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밖에서 돌을 다듬어 온 정성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는 바로 맞추기만 하면 됐어요. 성전 내부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돌을 뜨는 채석장에서 이미 완벽하게 쪼개고 깎이는 거친 작업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살아있는 돌, 다듬어진 네모난 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채석장, 삶의 연단,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관계에서 내 안에 거친 모난 부분들이 먼저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마름질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ING입니다. 지금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아픔과 깎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전 재료로 준비되는 축복의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영적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서로 돌과 돌이 빈틈없이 맞물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참으로 감사했고 또 영광스러운 또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또 할렐루야 하면서 그 찬양이 이렇게 완성되지 못했지만은 그 안에 서로 맞추려고 하고 음을 맞추려고 하고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취지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의 성도가 조용한 가운데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요란한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성장과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에서 사랑으로 묵묵히 연합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전의 모퉁이들은 누구입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전의 그 기초석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사도들의 기초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를 세우신 거였어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이라는 기준에 자신을 철저히 맞춰갈 때 복된 소망 침략의 이 모임은, 이 교회는 소음 없이 건축하고 또 자라가고 주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는 모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